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 내용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이 이 애굽으로부터 피신한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롯의 위협을 알리며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헤롯의 유아 학살은 애굽 왕 바로의 유아 학살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모세 이렇게 모세 어렸을 때에 바로 왕이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야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은 마치 그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유아 살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서슬퍼런 이 칼날을 피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새 역사, 새 이스라엘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와 그리고 예수님 때를 연관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에 머문 사건을 선지자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 말은 이스라엘이 태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이제 생길 때에 애굽에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말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박해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건, 이것을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이루고 출애굽 사건 말씀을 이루고 완성시키신 분으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라든가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는 이 사건, 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분이 이와 같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은 출애굽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완성시키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 거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여기 라마는 라헬이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직결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3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말은 예, 하나님이 그 백성 때문에 애곡한다라는 예, 슬퍼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통과 연관시켜서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가난 아이를 이 죽인 사건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호세아 선자의 말씀, 에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출애굽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세를 불러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 백성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어떤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주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마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출애굽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예물을 들고 온 박사들이 어느 쪽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은 예, 지금의 그 페르시아, 곧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하죠. 이라크 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했어요?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그런데 두 나라는 공교롭게도 이 구약의 이 무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혹은 포로로 잡았던 곳이 바로 두 곳입니다. 애굽은 종으로. 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과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셔서 이 두 지역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거나 동방박사들이 혹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두 나라, 두 강대국이었지만 또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고 이 이스라엘 지금 이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아무도 경배하지 않고 그 유대 사람들도 경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이방 사람이 와서 경배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예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감사할 일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순간에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애굽에 피난 가셔서 애굽이 그들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가 진짜 경배해야 될 장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냐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고향에 가든지 그곳에서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 이 두 지역이 오히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요셉 가족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떠오르는 힘들 때, 또 위협이 있을 때, 헤롯의 위협이 있을 때 갈 곳을 지시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말살하는 무수한 계획들이 요셉 가족을 위협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여야 될 정확한 시점에 갈 곳을 지시하심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너머에 참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3일길을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아주셨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쉴 곳을 찾아주시고 장막칠 곳을 찾아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 요셉 가족을 주님이 친히 지시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선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는 이 헤롯의 잔악함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왕으로 이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헤롯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느냐?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를 물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헤롯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냐? 사실은 예, 자기가 왕 된 것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거절한 이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또한 헤롯처럼 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예,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욕심에서, 바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내가 왕 되려, 내가 주권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왕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헤롯의 잔악함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죄성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내 주권, 내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왕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헤롯의 잔악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혹해집니까? 왜 그렇게 망가집니까?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라오기는 왔는데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 나사렛 사람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나사렛은 이방 변방에 있는 아주 그 촌동네죠. 아무도 알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한번 봐봐라. 와서 봐봐라. 나사렛 예수가 지금 어떤 분인지 한번 와서 봐봐라. 근데 나다네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몰라도. 예루살렘은 그 당시 중심이고 수도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다면 모를까? 어디 그 변방 갈릴리 변방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나사렛 그 촌동네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이 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이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습니다. 저기 해변결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게네사렛, 그 벳세다 그쪽 지역,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이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고 영화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보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행하셨을까? 거기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거기에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그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오히려 그 나사렛에서 그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이죠. 이 나사렛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한 것이라고는 알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렛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간 죄수입니다. 그리고 잡힌 죄인입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고 도망간 죄인이었고 또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형제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빌레몬의 형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흑암에 쌓여있던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나사렛이 이 영화로운 땅이 된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마구꾼 베들레헴 그 구유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광스러운 경배 대상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심령이 바로 영화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빛입니다. 흑암에 쌓였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칭한 그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그 말은 천한 사람, 너 환영받지 못한 사람, 그 말은 고통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사렛 가면 굉장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수없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라난 장소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흑암에 쌓여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어두운 곳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가 주인되어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이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된 장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도 믿습니다. 나사렛,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 안에도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 온 식구들의 그 10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쌓여있던 그것이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